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듯 아픈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하나됨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오랜 어쩌면 고민 속에 탄생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들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또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교회 분열, 나눔, 다툼에 관한 얘기죠. 무슨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런 파가 생기니까 왜 나뉘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일꾼들 그 종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안다면 왜 종을 따라 줄을 서냐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데 교회 주인을 바라보러 나온 사람들이 왜 교회 종들을 보고 그렇게 분열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5장부터는 교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5장은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음란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편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일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됐지만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게 과거지사가 아니라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냐? 이게 오늘 이제 얘기의 가닥이에요. 아니 고린도시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렇지, 헬라 세계가 아무리 방탕해도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일을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도대체 이게 일이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울은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뭐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영적으로 어느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이까진 몸 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생각들을 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우리가 영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영적이 되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 영적인 은사도 나타났고 뭐 이러니 그 뭐 그만한 일이 좀 있기로서니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일이 뭐 있냐? 뭐 예수님도 이런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을 하면 사실 뭐 그 문제 개인적이고 아 둘이 좋아서 하는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투로 가버리면 교회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그리고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권능으로 얘기하는데 쫓아내라. 그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줘라. 표현이 극한적인 수예요. 사탄에게 내주라.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라.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징계, 권징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제 공동체 중심의 문화적 토양이나 배경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를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는 게 목적이냐? 그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지금 2월절 그 전후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에베소에서 내가 오순절 때까지 있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2월절인데, 2월절이라는 절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는 게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누룩을 일주일간 들어간 빵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일종의 나름대로 영적인 훈련이죠. 1년에 한 번씩이지만은 집에 있는 모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갖다 내어 버림으로써 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음 세대도 그런 가치나 기준을 이렇게 물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준수한 데 따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다 버리듯 이렇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면 본인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고통의 기간 동안 회개하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는 그의 영을 건지셔서 그를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일단 그를 내어 쫓음으로써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염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감염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았습니까? 정말 교회 전부 코로나균들이 백화점하고 지하철에 안 가고 교회만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걔들이 절대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안 가요. 교회만 왔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을 차단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어버리도 그게 일상화되거나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가 쇠퇴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교회를 방주라고 칩시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이 심판의 시대에 건져 올리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물이 샌다. 왜 교회 와야 돼요? 교회도 물이 새는데. 교회가 안전하지 않은데 왜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안 오는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우선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저스 팔로워가 돼야 되는데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 없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신을 자기가 욕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지. 누가 예수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으면 그런 일이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고 최고의 수위를 높여서 최고의 징계 수위죠. 출교하라,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성도를 하나 이렇게 내쫓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잘라내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구의 가치고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된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음란이 들어왔다. 이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 아니, 적지 않은 교회가 그런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범람하다 들어와 있다면은 이미 교회는 세상과 아무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는 여러분 뭐 큰 교회가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뭐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신학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역이 지금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본질을 지키는 거고,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그걸 안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뭐 화려한 예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들은 세상하고 담을 쌓아야 될 텐데, 세상에 나가면은 음행하는 사도 있고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뭐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교회를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왜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이유가 있을 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편지 전에 무슨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을 때 그 편지에 아마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럼 사귀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사귀어도 좋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성결함의 영향력을 받아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세속성을 우리가 옮겨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훈련하는 건 뭐예요? 거룩의 훈련이죠. 거룩을 덧입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절에 있었던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더라고. 너는 연예인들 좀 성경 가르치라고 보냈더니 연예인을 크리스천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연예인이 되었구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일을 하다가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잊어버리고 그 일에 그냥 빠져서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되어버리면은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항상 같이 출근을 해서 있다면은 사장부터 마지막 말단 직원까지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빌딩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빌딩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 있는 그 빌딩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팔을 하나 잘라내듯이 예? 그걸 내쫓으라 이제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야 아주 하나 잘라버리고라도 거룩이나 영생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절대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43, 45, 47절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말씀대로 했으면 여기 누가 두 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여기 양손 달린 사람 어디 있고 양발 다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뭐 장애인이건 하다못해 사지가 다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동행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방종보다 자유가 크다 이걸 오늘 키워드로 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본질이 뭐냐? 여러분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단 책임이 따르는 자유. 책임이 없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원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러나 엄청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건 에덴의 자유의 회복이죠.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가 하나 규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피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것, 그거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깨뜨리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뭐 그 방종은 우리를 끝모를 때까지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타락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의식할 때 우리는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 자유는 비로소 자유의 가치, 자유의 본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연애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 뭐 연애할 때는 뭐 연애하는 대상을 영순위에 두면 절대로 안 되고 영순위 두면 안 된대요. 결혼하고 나서는 반드시 배우자를 영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순위라는 건 나보다 빠른 거예요. 나는 1순위고. 근데 연애할 때는 바보같이 영순위에 두어가지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데이트 폭력 당하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영순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모르는 자들하고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미숙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미숙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고자 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시편 나오죠. 혀를 잘라버려야 돼.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흔들어도 뒤흔들어도 그렇게 나쁘게 흔들면 됩니까? 배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하나 자르더라도 자유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얘기가 오늘 이 바울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팔 하나 자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웰스턴이라는 사람, 덴버 출신의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은 소개됐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돼서 아카데미상도 받은 83회 아카데미 작품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인데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로키 산맥 전체를 훑고 다녔어요. 45개 봉우리 다 정명을 했어. 근데 유타주에 들어가서 뭐 이제 조금 롱 위크엔드겠죠. 근데 블루존이라는 협곡에 들어갔는데 그 협곡을 타다가 360kg짜리 바위가 굴러 떨어져. 팔이 낑긴 거예요. 팔이 끼었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127시간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갈증과 그리고 추위에 싸우는 거죠. 결단을 해야 돼요. 팔은 점점 이제 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취 없이 본인이 본인 팔을 자르고 그 계곡을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내 생명은 내 팔값이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 팔값만 못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른 생명값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 팔 하나 잃고 자기 생명을 건진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고 더 심각한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 만 원짜리 갖다 주고 애들이 동전 500원짜리하고 바꾸는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쫓아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한번 누룩처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죄는 우리 전체를 오염시켜서 우리의 자유 전체를 속박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충동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를 그냥 유혹하는지 우리 덥석 물고 만단 말이죠. 한번 물면 그걸 끝이죠 뭐. 요새 펜타닐하고 마찬가지예요. 한번 딱 손대면 끝이에요. 펜타닐은 그만큼 강력한 마약 아닙니까? 그래서 펜타닐 하는 애들 모임이 있어요. 나는 그 직접 그 아이한테 빠져나온 애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의식을 할 때 하나 먹일 때 첫째 의식이 뭐냐면 전부 바이바이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그 길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걸 교회에서 지금 적용하는 이 기준을 세상에 적용할, 세상은 이미 다 망가진 곳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거룩과 순결과 성결함의 기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전파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좋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닮아져서 교회 들어와서 세상 사람처럼 해도 좋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만난 거죠. 예수 모르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죠.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반 그리스도인이죠. 철석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너 그 사람이 앤티 크리스찬이에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앤티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쫓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보다 작은 방종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타락시키는 이런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뭐 오늘날은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 다 그냥 떠나고 끝이에요. 어쩌면 뭐 삿대질하고 떠나겠죠. 화를 내고 떠나겠죠. 상처받았다고 떠나겠죠. 그러나 떠나야 돼. 교회가 뭐 여기 뭐 무슨 타가소입니까? 무슨 뭐 아무나 와도 좋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아무나 와도 좋은 교회는 사실 없어요. 와서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지. 오늘 이 설교 한번 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다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2000년간 지켜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교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죠.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권력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인기나 명예로부터도 자유하지만 그러나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만 있으면 세상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인기나 명예에 목숨을 벤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한, 경험한 내 안에 진리가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의 가치, 자유의 가치가 방종보다 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을 경험한 사람이 촛불을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못하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방종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처럼 닮아가겠다고 그 사람을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목적이나 사역하는 목적이나 직장을 섬기는 목적이나 모든 목적은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모르는 그리고는 오로지 무책임한 방종 속에서 죽어가는 그 방종의 결과는 뻔하게 죽어가는 건데 마치 사는 듯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죽음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준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 그렇게 사는 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 뭐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못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는 거지 사실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당신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다.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뭐 활기차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분은 심판하러 오지 않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면 안 받아들이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는 이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그 사람들 판단할 것도 없다.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와서 세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도 무슨 경제적인 효율성이니 효용성이니를 따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지식인 계층이라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헬라 철학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 와서 여기서 무슨 아는 체를 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한 사람들 가지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능력을 지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식마저 거절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신념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면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홍해 발을 들여놔야 홍해가 멈출 것이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멎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발을 들여놔야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하겠다고 생각만 먹어도 그냥 책상을 바꿔주고 형광등을 달아주고 커튼을 쳐주고 뭐 이런데 며칠 공부하지도 않을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 며칠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복음만 한번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영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때로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도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큽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죽음보다 큽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유한한 생명 가운데 무한한 주님께서 오셨으며 이 유한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무한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이미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웃는 게 약간 기분이 좀 그래. 참 조금 이상해 조금.
아 아닙니다.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믿기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계속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누군가의 허물이 있어도 기도하고 절대 지적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죄와 싸우라는 메시지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 허물을 덮고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까요?
그거 좀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네. 나오는 이제 이게 헬라어 크리노라는 게 이게 이제 복잡한 뜻이란 말이에요. 크게 의미를 나누면은 판단하다에서 비롯되지만 뭐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비난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서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걸 판단하지 말라로 번역해야 되는 건지 비판하지 말라로 번역해야 될 건지 심판하지 말라로 번역해야 될 건지 이게 아주 애매한 거란 말이죠. 뭐 차라리 뭐 아가파오나 무슨 에라오나 무슨 뭐 이런 필레오나 사랑을 표현하는 어감이 다르면은 조금 더 쉬워지는데 네.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때는 조금 그게 이런 판단하는 못 삽니다, 그죠? 아니 뭐 영하 12도라는 게 이게 나가면 춥다는 걸 판단을 하고 옷을 두껍게 입어야 살지 판단하지 마라 벌거벗고 나가라 얼어 죽는 거 아니요. 그리고 판단해야 얼음을 안 만져보고 이게 건너갈 만한 얼음의 두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여러분 건너가든지 멈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간 한순간도 판단 없이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계속 판단하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해석을 하면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은. 그렇죠? 그리고 또 판단도 이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혼의 잣대를 가진 무한한 관점의 스펙트럼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2024년 3월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옳아요? 걸려 인간은 안 되겠구만. 그건 판단하는 그런 건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뜻이 있으니까 잘 새겨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뭐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말이지 나는 판단 안 해.
그렇죠.
뭐 찔려 죽으면 끝이지 뭐. 판단 안 하다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미국에 그 저기 저 뭐 계신 분인데 청소년 멘토예요. 청소년 교사인데 오늘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총을 가지고 가기로 했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 앞에서 아이들을 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보호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해서 무차별 총격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분은 뭐 이거 저기 저
교회 갈 때 총을 가지고
교회 갈 때 총을 가지고 그 전에 사격 연습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아리까리해서. 예, 제가 우리 아이 보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는 맞아 죽겠대. 너 나보다 믿음이 낫다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폭력 투쟁 뭐 이런 투쟁도 투쟁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본 회퍼 말처럼 미친 뭐 운전사가 드라이버가 그냥 버스를 절벽으로 몰고 갈 때는 싸워서라도 핸들을 뺏어내야 된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들을 너무 획일화 해서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기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교회 기준 다르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르다. 율법이 없는 사람 만나면 난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율법도 아는 사람한테는 율법 아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이게 폭을 말합니까? 폭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기준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죠?
네. 네. 뭐 그 요즘 의사들 욕 많이 먹습니다만 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출혈을 많이 해서 이제 수혈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반해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의사로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결정에 가져오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는 그 내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 질문 안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니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맞아요.
정당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비판이라 그럴까요? 지적을 당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혹시 판단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변명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일체 비판이 비난이 이제 뭐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비판이 점점 강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바로 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데서 시작이 된 건데 비난이 자꾸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흔히 하는 비지만 쓰레기가 있을 때는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누군가 그 쓰레기를 치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쓰레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누가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징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리성을 두고 교회의 일을 의논할 때도 의견의 개진에 기회가 없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뜻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도 사랑해야 되냐? 그럼 이 사랑은 내어 쫓는 게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어 쫓는 사랑의 기준을 지금 적용해야 될 사랑은 교회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런 죄를 갖다 세상에 지었다면 너 세상에서도 나가라 이런 얘기는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떤 동기와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살면 살수록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게 얼른 쉽게 넌 나하고 의견이 틀려? 달라? 왜냐면 틀려라는 표현처럼 그럼 넌 틀렸어 이렇게 쉽게 되는 이런 태도들이 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분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으로 십계명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제 육계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쟁터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진멸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이게 납득이 안 돼서 기독교를 멀리한 사람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 도대체 그런 일관성 없는 기준은 어디 생긴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주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서 피상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소그룹 얘기인데요. 초신자가 기존 신자분들과 같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초신자만 연령대가 다른데 모임 때마다 초신자 연령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것을 피하려면 소그룹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소그룹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선택지를 이제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동체라는 게 나를 깎아내는 하나님의 또 선물이긴 하지만 너무 이게 맞지 않는 공동체 가서 그냥 그 감정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그렇게 소그룹 같은 걸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좀 다녀보면서 조금 맞는 걸 찾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도저히 제가 좀 감당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옮기는 것도 방법이고 또 심지어 나는 조금 당분간 이 소그룹 모임을 좀 쉬고 싶다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 교회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나는 통독하는 것보다도 혼자 그냥 성경 읽는 편을 택하겠다. 공동체 들어가는 건 좀 유보를 하겠다. 그런 분도 지금 뭐 한 5, 600명 이상 될걸요 아마. 그러나 교회 내가 저걸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교회 소식은 내가 알고 싶고 교회 소속감을 갖고 싶지만 소그룹은 좀 담고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 또 존중해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잘 선택할 필요가 있죠.
목사님, 우리 그 성경 읽기 모임 처음 할 때 그 성경 읽고 나눔하지 말라고 그리 했던 이유도 아마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 나눔이 뒷담화로 돌아오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뭐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 한데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지금 뭐 성인들이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본인만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썬데이 뭐 크리스찬이다 뭐 철치 고어다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데 본인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리 크리스찬이저라는 표현을 했지만 재기독교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말을 새로 배우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새 언어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될 터이고 진정한 교회가 될 터이니까 우선 당신이 어떤 교회의 종교적 배경을 가졌건 간에 성경이라는 기본 언어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 바꾸라 하는 뜻에서 나눔보다도 더 급한 것이 말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는 것, 매일 읽는 것은 성경적 언어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생명의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요.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와는 본질이 다른 언어인데 세상의 언어는 쓰면 쓸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지만 성경적인 언어는 성경의 말씀은 쓰면 쓸수록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선 성경을 읽어라. 우선 성경을 내 입에 익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입에 익어야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내 생각의 기도, 세상적 생각이 투영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들을 줄곧 해왔어요.
네.
그래서 통독반을 하는 목적, 그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걸 위로받거나 무슨 뭐 내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로받고 회복되면 또 죄짓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있는 게 누워 있는 게 낫지. 돌아다니면서 자꾸 남한테 해를 끼치니까 그건 회복시키면 안 된다. 그런 농담을 했을 정도예요. 회복하면 또 나가서 막 칼 들고 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는 못 보내면 지금 병원에 묶어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온당한 이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핵심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충분히 내 삶에 해서 내 사고의 이 패스웨이나 내가 생각하는 뭐 이게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성경적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여기 좀 다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 가지고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의 씨앗들이 되고 말씀이 내 사고의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거하는 게 항상 먼저 아니에요. 그 말을 모르고 자꾸 구하고 말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줄곧 해온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시간을 만약에 만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보면 말할 준비는 돼 있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나가 막 여러 사람 있는데 내가 말하는 시간을 다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그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실 소그룹 지도하시 아니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선기미 분들이 그만하시라고 절제.
맞아요. 네. 나도 참 성철 스님이 흉내를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를 보려면 성경을 삼천독하고 와라. 그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아, 삼천독까지 필요 없어요. 30독만 하고 와다 그래도. 나 성경 30분 안 읽으면 나 안 만날 거야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거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인간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잘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남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며 세상엔 분명 말씀 없이도 양심적이고 올바르게 사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며 말씀만을 고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준 없이도 착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선이라는 게 참 그게 다 정말 지극히 자기에 사로잡힌 기준이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것이고 의라고 말하기는 더더욱거나 더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 깨달아지지 성령이 안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 범위에 늘 갇혀 있는데 뭐가 더 보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명한 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비추어 보는 거울만 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놓고 이제 남편이 되건 아내가 되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대화하고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믿게 하려면은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나 하나 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한 분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우선 안 된다는 걸 우리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오직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예. 그래서 한번 너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기다릴 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 조바심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조바심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진정한 사랑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 또 다른 아내의 질문을 하나 더 제가 전하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성경 어플을 보고 있으면 76세에 소천하신 권사님이셨던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리 일찍 데려갈 수 있냐며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대응법 알려주세요.
참, 그 옛날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단에 밧줄을 하나 가져왔어요. 반에 긴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밧줄 끝에 빨갛게 칠해가지고 이제 밧줄을 푸는 거죠. 밧줄을 푸라고 이렇게 뭐 뺑뺑 돌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인생은 이 밧줄 끝에 이 시점이다. 그 밧줄 전체 길이는 오늘 짧아서 다 못 가져왔는데 영원을 뜻하는 거다. 영원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밧줄 끝에 1cm 빨간색을 칠하나 2cm 칠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무조건 오래 사는 게 그게 좋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기준이 생겼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재수 없는 분이지. 30대 돌아가신 게 무슨 말이나 돼요? 그러면 30대, 40대 순교한 사람들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20대 그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명화진 묘역에 가보세요. 그 사람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70대 권사까지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저 누구의 아우카족 전도한 사람 이름 뭡니까?
짐 엘리엇.
짐 엘리엇도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27살 때 성경에 쓴 거예요. 자기 성경 뒤에 페이지에다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20대 청년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건 그거는 지극히 그건 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물론 가서 뭐 30대 죽은 아들 죽은 집에 가가지고 잘 됐다 정말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건 뺨 맞을 일이에요. 그건 안 되지만 예. 그러나 그때도 위로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아이가 저기 저 아우리치 가서 둘이 피지에서 이렇게 파도에 휘슬려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정말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일부러 한동 대학을 택했고 또 그것도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름에 아우리치 갔는데 그 파도가 바닷가에서 그냥 그게 실종이 돼가지고 못 찾았으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위로가 안 돼.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어요? 딱 한 사람 와서 그냥 껴안고 울면서 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 그게 예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이런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75살까지 삶을 살 만큼 살았다 그런 얘기했다면 또 큰일 나잖아요. 오래 살았구만 예수님 두 배 살았네 이상 살았네 그런 소리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확고한 생각은 있어야 돼.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사회 문화 관습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래. 그게 뭐에 잘 살아? 돈만 많을 뿐이지. 돈 많아서 못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무슨 자리 높아지면 잘 됐다 그래. 뭘 잘 돼? 그 자리 올라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잘 됐다고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잘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준이 틀어진 거지.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사흘 만에 돈을 몇천억 벌었다. 잘 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돈 어디 쓰느냐고 헤매다가 인생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도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기준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그걸 구하러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건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지.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려면 사랑, 믿음, 소망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무슨 돈 좀 벌고 말이지 무슨 자리 높아지고 지 큰 거 사고 차 큰 거 그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적어도 다니면 적어도 뭐가 잘 사는지는 확실히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막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 아까 공감해
그러니까, 주고 여보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우리가 별일 없는 일상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야. 여보 당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당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오늘 뭐 해놓을까? 뭐 이러면 얼마나 이게 예, 이해가 돼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목사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어머니의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는 것처럼 이 아들이 76세지만 어머니하고 더 오래 같이 살고 싶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나는 이 부인이 인정해 주는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공감은 필요하죠. 네. 제가 우리 그때 옛날에 참 억울하게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기 저 해남 땅 끝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아들을 잃었으니까 뭐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가지고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뭐 예수 믿긴 틀렸지 뭐 그냥 원수 보듯이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남았다.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 아들 값이요. 그 어머니 신앙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들 잃기 전에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그게 지혜롭다 이 말이죠. 꼭 맞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기 전에 하면 안 되나?
네.
나는 맞고도 안 했지만.
맞고 안 하셨는데 이 정도 하셨으면, 어휴, 공부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늙음하게 고생이지. 이 나이 다 은퇴하고 지금 손주나 볼 나이에 지금 옷이나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젊은 애들 앞에 아양을 떨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손주는 보셨습니다. 아,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결혼 20년 차 된 부부입니다. 아이를 너무 원하는데 시험관 아기까지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죄 때문에 아이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걸까요? 이 답답한 마음 답을 찾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답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진태현, 박시현 부부를 좀 뭐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거기도 참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와요. 그 아팠던 만삭의 또 아이를 잃어가지고 박시현 자매가 출산 불과 열흘 앞두고 또 아이가 태아가 또 심장이 뛰지 않아가지고 또 그랬는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한 걸음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아픔을 같이 한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애가 늦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뭐 또 반드시 그게 나한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이 아이가 없는 동안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모 없는 아이를 있다든지 우리가 컴패션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이렇게 보듬고 가는 삶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예. 아이가 없다고 해서 아이가 없는 가정 그 자체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늘 곁에 둘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뭐 애가 생겼어요. 한나처럼 한나는 애가 없었잖아요. 그냥 막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아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뭐 이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아이 없는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맛볼 수도 있고 또 아이의 사랑스러움도 누릴 수 있는데
네.
그걸 온전히 우리가 불행하다고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죠.
작년에 WHO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지구의 여섯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임신과 관련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가 현재 통계입니다. 한 17 내지 18%가 그렇거든요. 우리 어쩌면 지금 이 인류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부가 20년 동안 저는 이 어려움을 겪는 게 꼭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것을 오히려 또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원하시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과 죄악된 결정과 생각들과 행동들과 싸워야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거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여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 삶의 결정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으로 주신 것은 방종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유라는 것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말씀 삶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게 세우시려고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서 주의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지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매임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